로마서 8번 메시지 칭의의 주관적 체험. 바울은 로마서를 쓸 때 구약을 염두에 두었음이 분명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우리는 창세기에 대한 뚜렷한 언급을 발견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라는 구절은 창세기 1장에 대한 언급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창조물을 보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창세기 1장을 암시하면서 로마서를 시작했습니다. 나아가서 인류에게 내려진 정죄에 대한 바울의 설명은 창세기에 기록된 인류의 타락의 단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은 하나님을 버렸고 자기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이르러 완전히 타락된 인류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영광의 하나님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었고 행음과 혼돈 속으로 타락을 더해가다가 소돔에서 극에 달했습니다.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악을 초래했습니다. 바울은 이 타락된 족속의 역사를 인류의 정죄에 대한 배경으로 사용했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쉬운 자로 표현할 때 속죄소 있는 증거계의 그림을 묘사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도 구약을 염두에 두고 쓴 것입니다. 더욱이 바울은 칭의에 대한 결론을 지을 때 아브라함의 역사를 완전한 신뢰로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역사야말로 하나님의 순전하고 주관적인 칭의에 대한 완전한 본을 보여줍니다. 만일 우리에게 바울의 로마서 3장의 가르침만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칭의의 깊이를 누릴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알맹이 없는 칭의의 심안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옮겨 부음. 나는 칭의의 주관적 체험에 대하여 좀 더 교통해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내 영 안에는 로마서 4장이 주님의 백성들에게 완전히 열려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내가 이미 말했듯이 로마서 4장은 깊은 장입니다. 이 장은 우리가 깨닫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로마서 4장은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체험을 제시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체험한 부르심 받은 자의 본입니다. 그런 체험을 기술할 알맞은 언어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신중히 생각한 끝에 나는 하나님과 사람의 교통을 이해하는 데 도움될 만한 말을 선택했는데 그 말은 곧 옮겨 부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전기를 사용하려면 퓨즈가 있어야 합니다. 전력은 퓨즈를 통해서 사용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옮겨 부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늘의 전기는 하늘 저 멀리에 있지만 이 전기가 사용되는 곳은 이곳 땅입니다. 하늘의 전기가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는 옮겨 붙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 속에 옮겨 붙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옮겨 부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성분이 우리 속에 스며들매 따라 우리는 영적 주입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성분의 주입은 우리를 적시고 침투되게 할 것입니다. 옮겨 부음은 주입을 가져오고 주입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분으로 침투되게 합니다. 반응으로서의 믿음. 이 충만은 반응을 하게 합니다. 우리 속으로 옮겨 부어진 신령한 성분과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 안에서 반응할 것입니다. 그 첫째 반응이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에 대한 가장 높은 정의입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타고난 능력이나 덕성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반응으로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 속에 옮겨 붙고 자신의 신성을 우리 속에 주입한 것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성분이 우리 속에 스며들 때 우리는 그분께 반응하게 됩니다. 이 반응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덕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우리 속을 적시고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주입에서 비롯된 반응입니다. 한번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면 결코 그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피보다 더 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속에 주입되어 우리 속에 성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 하더라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의미하는 하나님을 믿음입니다. 내 기억이 틀림없다면 바울은 결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두세 번쯤은 예수의 믿음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성경 번역자들을 난처하게 했습니다. 그런 구절을 밝히기 어렵다고 단정한 어떤 번역자들은 예수의 믿음이라는 말을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고쳐 번역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고쳐 생각한다면 우리 스스로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이 의미하는 바가 아닙니다. 바울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인 주 예수 자신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는 능력으로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믿음으로 인하여 주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나는 이 문제를 거의 40년 동안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전에 나는 믿음을 설명할 때 우리 안으로 역사하는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그 당시 가졌던 제일 정확한 정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며칠 동안 주님은 나에게 더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즉, 믿음이란 옮겨 부음과 주입과 적셔짐으로 인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옮겨 부음의 과정. 그러면 이 옮겨 부음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사람들에게 하늘의 전기처럼 오십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남으로 그에게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기록과 함께 창세기 11장에서 24장까지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나타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은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이끌렸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끌렸다는 사실은 아브라함이 깨닫거나 의식하지 못한 채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아브라함 속으로 옮겨 부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현대의학에서 실시되는 라듐 치료법과 흡사한 것입니다. 환자는 X선 밑에서 치료를 받지만 X선이 자신 속에 침투되고 있음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라듐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 밑에 한 시간 동안 앉아 있다면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 속에 옮겨 부으실 것입니다. 이 옮겨 부음으로 인하여 주입되고 적셔지고 충만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옮겨 부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옮겨 부음, 즉 그리스도가 사람들 속에 옮겨 부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옮겨 부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파함으로써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합당하게 전한다면 사신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며 이 나타남이 그리스도를 사람 속에 옮겨 부을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내 경험으로 확증할 수 있습니다. 나는 비록 중국에 태어나서 공자의 가르침을 배웠지만 나에게는 공자에게 이끌림이 없었습니다. 종교로서의 기독교도 나를 끌만한 것이 못 되었습니다. 내가 19살이었을 때 주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한 젊은 자매를 우리 마을에 보내셨습니다. 내가 집회에 참석해서 그 자매의 찬송과 말씀을 들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고 나는 이끌렸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믿으라고 강요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가 그 자매의 말을 듣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내 속으로 옮겨부었고 이 옮겨부음은 나를 압도하고 정복하여 매우 적극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집회소에서 나와서 길을 걸으면서 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가 포부에 찬 청년인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에게 온 세상을 내 왕국으로 준다고 약속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거절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얻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나는 당신을 섬기고 싶습니다. 나는 가난할지라도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면서 예수가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알리는 전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사신 예수는 이렇게 내 속에 옮겨 부어졌습니다. 즉시 나는 하나님께 반응했고 하나님은 나에게 다시 반응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반응은 그분을 믿는 나의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이었습니다. 나에게 다시 보낸 하나님의 반응은 나를 의롭게 하고 나에게 평강과 희락과 함께 그분의 의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반응했고 그때부터 나는 그 의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나는 평강과 기쁨을 가졌고 소망으로 충만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 외의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일단 그리스도가 그분 자신을 당신 속에 옮겨 부으면 당신은 결코 도망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동안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찌된 셈인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복음을 듣고 집에 돌아와서 나는 그리스도와 관계를 갖고 싶지도 않고 예수를 좋아하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인가가 내 속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것을 없애려고 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다시 집회에 가고 싶지 않았지만 내 속에 있는 그 무엇이 나를 밀어내어 가서 듣고 또 듣게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옮겨 부어진 결과입니다. 이 옮겨 부어짐으로부터 하나의 반응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못된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거인이었다는 관념입니다. 내가 어린 그리스도인이었을 때 나는 이 말을 듣고 그저 놀랄 뿐이었고 나에 대해서는 내가 믿음의 거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아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내가 아브라함의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 나는 그가 믿음의 거인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믿음의 거인은 오직 하나님 자신뿐입니다. 믿음의 거인이신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아브라함 속에 옮겨 부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을 때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옮겨 부어진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끌렸고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의 반응은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가령 어떤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아브라함, 나는 내게 자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내년에 내가 자식을 낳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아브라함은 그 사람을 쫓아내면서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은 누구였습니까? 그는 영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있는 일은 하나님의 첫 번째 나타나심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하나님은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첫 번째 나타나심은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그분의 나타나심이 두 번 더 발견됩니다. 12장 1절부터 3절까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후 믿음의 체험이 적은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까지에서 하나님은 네 번째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다섯 번째 나타나심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반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요함을 체험하고 그 부요함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네 번의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의 성분이 아브라함 속에 옮겨 부어지고 주입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즉시 떠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얼마 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머무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얼마나 오래 머물렀습니까? 창세기 18장을 볼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친한 친구로서 여러 시간 아브라함과 대화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 한나절 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머무르셨습니다. 함께 있는 그동안 아브라함에게는 내내 하나님이 주입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하늘의 물별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섯 번째로 나타나신 결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요한 주입을 체험하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심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타고난 힘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늘의 라듐에 대한 반응이었으며 하나님의 주입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비유로 말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전히 그의 안에 있는 라듐 같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올바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진정한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이 믿음은 나와 일치되는 것이다. 이것이 내 앞에 있는 아브라함의 의이다. 그 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더 진보된 체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의미가 매우 깊은 것이므로 피상적으로 읽어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거룩한 주입의 과정으로 하나님의 성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의로 여김을 받았지만 아직 그 의의를 실제적으로나 구체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의로 갖고 있지만 그분을 실제로나 주관적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부를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았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의 체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사라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라는 은혜를 예표합니다. 아브라함의 첩 하갈은 율법을 예표합니다. 우리는 아내 그리스도를 갖고 있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없습니다. 그 체험에 대하여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사라입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표함을 기억하십시오. 하갈에게 가서 율법과 일하지 말고 사라에게 가서 은혜와 연합하십시오. 당신이 사라와 연합한다면 당신은 그리스도를 당신의 의로 경험할 것입니다. 율법에게 가지 마십시오. 선을 행하려고 결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로마서 7장에 나타난 바울 자신의 경험을 기억해야 합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당신이 선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율법으로 향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만일 당신이 부모를 공경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기로 결심한다면 당신은 율법을 향하여 하갈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이러한 결합의 결과는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은혜와 연합한다면 참 이삭이신 그리스도를 낳을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신 것의 실제적 체험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주 예수를 믿던 그날,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주어졌고 당신 속에 주입되었습니다. 당신은 믿음으로 응답했으며 당신의 믿음은 하나님께 당신의 의로 여겨졌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당신의 칭의로, 당신의 의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때 실제적인 체험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후 당신은 하갈, 즉 율법에게 갔으며 선을 행하려고 결심했습니다. 당신은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그 결과는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즉 사라와 연합해야 합니다. 당신은 사라와 연합함으로써 이미 받은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체험을 할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기신 의를 예표합니다. 창세기 17장 2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창세기 18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약간 다르게 이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두 구절을 하나로 합쳐보면 우리는 이삭의 출생이 곧 하나님의 오심이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년 이삭의 출생이 곧 하나님의 오심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의 출생은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오심이었습니다. 믿는 자의 체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체험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나타남과 옮겨 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신 그리스도를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우리의 의로 여기심으로써 우리에게 다시 반응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를 실제로 체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반응한 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시 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거룩한 옮겨 부음의 결과로 그분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우리에게 의로 여기셨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또 다른 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또 다른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로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의 나타나심과 옮겨 부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체험이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 여기신 그리스도를 소유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체험을 우리의 이삭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체험을 간직하고 귀중하게 여기며 우리의 외아들로 소중히 기릅니다.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심.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으실지 모릅니다. 너는 기꺼이 나와 함께 가겠느냐? 너는 나의 나타남을 계속 누리고 싶으냐? 그렇다면 너는 이삭을 바쳐야 한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바쳐야 한다. 이삭을 버리지 말고 나에게 바치라. 내가 체험한 그 그리스도를 가져와 내 제단에 올려놓고 내가 만족하도록 내게 드리라. 그리스도에 대한 너의 경험은 너의 기업이 되어 너를 만족해 한다. 이제 나는 내가 완전히 만족하도록 이 기업을 내게 바칠 것을 너에게 부탁한다. 당신은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런 체험을 한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같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한 그 귀중한 것을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이것을 바치라고 나에게 부탁한 것은 잘못입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삭, 곧 그리스도의 체험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다 영적 생명이 소멸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삭의 체험을 소중히 하고 나에게 드리기를 싫어하니 억지로 빼앗지는 않겠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너와 함께 갈 수 없다. 너에게는 즐거움과 만족이 있지만 나에게는 없다. 나는 내 목적을 이룬 데 있어서 너와 함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번제였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은 완전한 만족을 얻으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창세기 15장과 17장에서 나타나신 것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일 뿐 아니라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칼을 들었을 때 이삭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중지시키고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죽은 이삭에게 생명을 준 것을 예표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를 볼 때 이삭은 부활했고 아브라함은 부활한 이삭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받았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 속에는 하나님의 더 깊고 더 풍성한 옮겨 부음과 주입과 침투됨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의 영적 체험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깊어졌고 생명에 있어서 매우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창세기 24장에서 하나님 아버지로 예표됩니다. 그는 어디에서 그렇게 성숙해졌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완전한 기업을 받았던 모리아 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속에 옮겨 부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이삭 한 사람의 아버지가 되었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왕국인 수많은 후손들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이 왜 로마서 3장을 쓴 후 4장에서 하나님의 칭의의 절정을 보여주는 그림으로 아브라함의 역사를 밝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칭의의 목적은 수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낳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확장으로 그 몸의 지체가 됩니다. 이 몸은 다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땅 위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으로서의 몸은 로마서 12장에서 16장에 걸쳐 설명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방 교회들은 하나님의 왕국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는 하나의 이삭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칭의로부터 생겨난 많은 이삭들로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것은 주관적이며 칭의를 더 깊이 경험한 결과입니다. 생명나무로 돌아가서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갑시다. 창세기 1장에 의하면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하기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은 그러한 높은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생명나무로 대표되었고 하나님에게 창조된 사람은 계속해서 이 나무를 먹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을 접촉하여 그의 안에 하나님이 옮겨 부어지고 주입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잘못된 근원인 지식나무로 갔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 지어진 사람이 하나님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인간 타락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이렇게 타락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기 위해 나타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에게로 데려오기 원하셨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부르셨을 때 그에게 어디로 갈 것인지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브라함을 자신에게로 데려오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람 속에 옮겨 붙도록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우르 지방에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그를 생명나무로 데려오고 계셨습니다. 생명나무의 원칙은 의지이지만 지식나무의 원칙은 독립입니다. 생명나무로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지식나무로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매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에 대해 그러하듯이 우리는 잠시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생명나무인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것은 또한 생명나무의 나타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낼 때 그는 생명나무를 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낼 때마다 하나님의 성분이 그에게 옮겨 부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완전히 하나님으로 옮겨 부어지고 주입되고 충만되어 더 이상 스스로 행동하지 않도록 아브라함을 훈련시켰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배우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같은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타락된 상태에서 불러내어 생명나무인 자신에게 데려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옮겨 부음과 주입과 적셔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스스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은 끝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도록 우리의 옛사람은 베어지고 장사되어야 합니다. 그 후에라야 우리는 실제 안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생활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충만케 하는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체험함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께 다양한 반응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 또 다른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 반응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 후 우리는 우리 뜻대로 행동하여 실패를 초래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근원인 하갈, 즉 율법에게 가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오늘의 이삭인 그리스도를 경험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이삭을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제물로 드리라는 요구를 받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요구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반응하실 것이고 많은 이삭을 낳는 부활의 경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님께 드린 후 우리는 많은 이삭이 있는 교회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스도에 대한 단체적인 경험을 갖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개인들이 아니오 왕국, 즉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예로 보여진 칭의의 깊은 의미입니다. 그 모든 근원은 하나님의 옮겨 부음과 주입과 적셔짐을 우리는 시인해야 합니다. 이 옮겨 부음과 주입의 과정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많은 반응이 왕래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 교통과 사귐은 우리와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는 하나의 우주적인 사람을 나타나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칭의의 절정입니다.